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파리 올림픽의 열기가 한층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로 선수들을 보낸 각 나라 국민과 정부 한마음으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고 있는데요. 동남아시아의 작은 섬나라 필리핀은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필리핀의 체조 선수 카를로스 에드리엘 율로 선수가요, 지난 3일 파리올림픽 남자 마루 운동 결승에서 화려한 연기를 선보였고 15점을 받으면서 우승했기 때문인데요. 율로 선수의 금메달은 필리핀이 획득한 역대 두 번째이자 남자 부문에서는 첫 번째 금메달이었습니다. 또 4일 도마 부문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피나는 노력으로 얻은 값지고 역사적인 메달 소식을 로이터통신 등 여러 매체가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수가 필리핀으로 돌아가게 되면 받는 이 포상금 소식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스포츠위원회는 이 천만 페소, 미화로는 17만 달러가 조금 넘는 돈을 세금을 떼지 않고 이 금메달 선수에게 제공합니다. 필리핀의 부동산 개발 회사가 제공하는 침실 두 개짜리 콘도미니엄에 가구가 완비된 숙소도 포상으로 받습니다. 자, 그럼 각국이 올림픽 금메달 선수에게 주는 포상금은 얼마쯤 될까요?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 CNBC에 따르면 포상금을 가장 많이 주는 나라는 홍콩인데요. 76만 8천 달러로 1위, 그 뒤로 싱가포르가 74만 5천 달러로 2위고요. 그 뒤로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카자흐스탄이 3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를 제공합니다. 한국은 9위로 4만 5천 달러, 또 미국은 10위인데요. 3만 8천 달러를 금메달 선수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한국의 대한체육회에 따르면은요, 이 남자 선수가 올림픽 금, 은, 동메달, 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받으면 병역 특례 대상이 되는데요. 3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마친 뒤에 체육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 주 진행의 장량입니다.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의 소식 알아보고요.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 이야기 미국사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실에 관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정치 ABC, VOA 매일 영어, 또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곳 워싱턴 DC 오늘 8월 6일 화요일이고요. 오후 3시 9분 막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 34도에 화창하고 좀 더운데요. 북한 날씨 어떤지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로 알아보겠습니다. 8월 7일 수요일 북한은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도에서 20mm에서 70mm, 또 황해도와 함경도에서는 10에서 40mm의 강수량 예보돼 있습니다.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5도, 최고기온 25도에서 33도입니다.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25도, 낮 최고 31도로 예상되고, 개성은 25도에서 31도 분포, 신의주 24도에서 31도, 중강 21도에서 31도, 함흥 24도에서 34도입니다. 원산 25도에서 33도, 청진 23도에서 29도, 끝으로 해산은 아침 최저 20도에서 낮 최고 33도로 예상됩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하루 종일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앞바다, 먼바다 하루 종일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서해 전 해상이 하루 종일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고, 먼바다 오후에만 구름 끼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는 하루 종일 0.5m에 일겠고, 서해 먼바다에서는 하루 종일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8월 7일 수요일에 북한 날씨였습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겨냥한 이란의 보복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방글라데시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임시정부 구성 절차에 들어갔고요. 이어서 세계적인 인터넷 검색 기업인 구글이 검색 시장을 불법 독점했다고 미국 법원이 판결했다는 소식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으로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정해졌네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선거에 같이 나갈 부통령 후보, 즉 러닝메이트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낙점했다고 6일 발표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의 사회 연결망 서비스 SNS 계정을 통해 그렇게 밝히고 월즈 주지사가 노동자 가족들을 위해 일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부통령 후보로 선정된 월즈 주지사는 처음으로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6일 저녁에 이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 대학교에서 열리는 유세에 참석합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이 이 관저에서 후보 3명을 만났다는 게 4일자 기사로 전해드린 소식인데요. 이후 2명으로 좁혀졌다는 보도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월즈 주지사와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로 좁혀졌다고 몇몇 매체가 소식통을 인용해서 5일 보도했는데요. 네. 해리스 부통령이 두 사람 가운데서 월즈 주지사를 선택한 것입니다.
네, 이 부통령 후보 를 또 골라야 되는 게 해리스 지명자가 해야 할 중요한 결정의 하나였죠.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단념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갑자기 이 대선 경쟁에 뛰어들게 됐는데요. 네. 거기에 공화당 측에서 대통령 후보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부통령 후보로 JD 벤스 상원의원을 이미 결정한 상황이어서 해리스 부통령에게 자신의 러닝메이트를 정하는 것이 아주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네, 자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낙점된 월즈 주지사 어떤 인물인가요?
네, 올해 60살, 60세고요. 육군주 방위군에서 24년 복무했습니다. 그는 2019년에 주지사가 되기 전에 12년 동안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습니다. 월즈 주지사는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구에서 하원의원으로 일하면서 농촌과 백인 유권자에게 호소력이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주지사로서 학교 무상 급식이나 유급 휴가 확대 같은 진보 정책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진보 정책을 추진하지만 또 보수 유권자들 표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월즈 주지사는 농촌에 있는 지역구를 대표하면서 농촌 이익과 총기 소지 권리를 옹호하는 등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월즈 주지사는 6일 소셜미디어 X에 글을 올리고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가 되는 것은 평생의 영광이라고 말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가능성의 정치를 보여줬다면서 함께 이 일, 그러니까 이 대선 승리를 이뤄내자고 말했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러닝메이트가 된 월즈 주지사와 함께 어느 지역의 유세를 진행하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일 펜실베니아주를 시작으로 해서 위스콘신,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그리고 네바다주를 찾습니다. 해리스 후보 측의 한 관계자는 두 사람이 대학 교정이나 역사적인 흑인 대학, 노조 회관, 식당 등의 장소에서 유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월즈 주지사가 강력하고 원칙에 입각한 효과적인 지도자라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훌륭한 선택을 했다면서 환영했습니다.
네.
또 두 사람이 노동자 계층과 미국 중산층을 위해 강력한 목소리가 될 것이라고 옹호했습니다.
네. 자, 월즈 주지사가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됐다는 발표가 나왔고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서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월즈 주지사가 미국 역사에서 최악의 부통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현 해리스 부통령보다 더 나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월즈 주지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범죄자들에게 국경을 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제디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도 월즈 주지사를 가리켜서 극좌 급진주의자라면서 비판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월즈 주지사를 선택한 것은 소속 정당, 그러니까 민주당 내 극좌 세력의 요구에 굴복했다는 뜻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지난주에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명하는 호명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결과가 나왔네요.
네,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가 5일 늦게 성명을 냈는데요.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4,567명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이 99%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이미 해리슨 DNC 의장과 민현 무어 전당대회 의장은 성명을 통해서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가 그를 당의 지명자로 공식 인증하는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면서 역사적인 추진력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전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번에 대선 후보를 지명하죠.
네, 이 보통 전당대회에서 직접 호명 투표로 지명자를 정하는데요. 이번에는 주정부가 투표용지 인쇄를 위해 정한 시한에 맞추기 위해서 온라인 호명 투표를 했습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오는 19일에서 22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됩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은 중동 관련 소식입니다. 이란이 곧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5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NSC를 소집해 이스라엘을 겨냥한 이란의 보복 공격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가 끝나고 낸 성명에서 우리는 이란과 그 대리인들이 가하는 위협, 지역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외교 노력,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공격당할 경우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몇몇 나라가요 외교 통로를 동원해서 긴장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요르단 국왕하고 통화를 했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5일 아침에 통화하고 즉각적인 휴전과 인질 석방 협상을 위해서 지역 긴장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5일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지역 평화와 안보 증진에 있어 협력 국이자 동맹인 요르단에 대한 변함없는 미국의 지지를 바이든 대통령이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을 겨냥한 이란의 보복이 임박한 상황인데요. 미국 정부는 또 양측에게 자제하라고 연일 촉구를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이 5일 브리핑에서 다시 한번 자제할 것을 강조했는데요. 밀러 대변인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re at a critical moment for the region. And it is important that all parties take steps over the coming days to refrain from escalation.
네, 지금 중요한 순간에 있고 모든 당사자가 앞으로 며칠 동안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자제하고 이를 진정시키는 조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또 긴장 고조가 어느 나라나 지역뿐 아니라 폭력과 갈등에서 벗어나 그저 자유롭게 살기 원하는 수백만 명의 민간인에게도 확실하게 이익이 되지는 않는다고 밀러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가 공격을 당했다고요?
네, 이 이라크 서부에 있는 알 아사드 공군 기지 안에 5일 로켓이 떨어져서 최소한 5명이 다쳤다고 몇몇 언론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격이 이란의 보복 위협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는데요. 이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재 이라크에는 미군 2,500명이 있습니다.
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또 이란이 지원하는 무장 조직들이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들도 공격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이 공격당하면 미군이 정하는 방법과 시점에 대응할 것이라고 5일 경고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이라크와 시리아 안에 있는 반군 목표물들을 종종 공격했는데요.
네.
지난주에도 드론 발사를 준비하고 미국과 동맹 세력을 위협하는 반군들을 이라크에서 공습했습니다.
네, 앞서 미국이 이스라엘 주변 지역에 군전력을 추가로 배치한다고 발표했었죠.
네, 미국 국방부는 전투기와 해군 함정을 추가로 중동 지역에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해군 구축함 라본함과 콜함이 오만만에서 홍해로 이동했다고 5일 전했습니다. 앞서 이란이 지난 4월에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이 미군 구축함들이 이스라엘로 향하는 드론과 미사일을 격추하는 것을 도운 바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많은 나라가요 레바논에서 대피하라고 자국민한테 명령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 몇몇 나라가 레바논 여행을 금지하고 레바논에 있는 국민에게 다른 나라로 대피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주변 지역으로 가는 항공편을 중단한 항공사도 있는데요.
네.
독일의 루프트한자 항공은 이스라엘 테라비브, 이란 테헤란, 그리고 레바논 베이루트행 운행을 길게는 오는 12일까지 중단했습니다. 또 미국 델타 항공도 테라비브행 여객기 운항을 적어도 31일까지는 중단을 했고요.
네.
한편 요르단은 자국 공항에 착륙하는 모든 항공사 비행기에 45분 동안은 최소한 더 비행할 수 있는 연료를 싣고 오라고 5일 통보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미국이 테러 단체로 주장한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의 그 지난해 이스라엘 남부 기습 공격과 관련해서요. 유엔 직원들이 해고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유엔이 5일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 UNRWA 직원 9명을 추가로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 내부 감찰 당국은 지난 1월에 이스라엘이 하마스 기습 공격에 이 기구의 직원 12명이 연루됐다고 주장한 이래 해당 기관을 조사해 왔는데요.
네.
앞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기구는 12명을 해고하고 7명은 무급 휴가 조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유엔은 지금까지 총 몇 명을 해고했는지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는데요. 한편 하마스는 6일 지난주에 암살된 사람이죠. 이스마엘 하니예 정치국장 후임으로 가자지구 지도자인 야히야 신와르를 선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남아시아 국가 방글라데시로 가보겠습니다. 아, 방글라데시가 지금 극도의 정국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모하메드 샤하부딘 방글라데시 대통령이 6일 의회를 해산하고 임시정부 구성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방글라데시 대통령실은 성명을 통해 의회 해산 결정은 군 수뇌부와 정당 지도자, 학생 지도자들, 시민사회 대표들과의 논의 후에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쉐이크 하시나 전 총리 5일 사임을 하고 국외로 도피했죠.
네, 방글라데시에서는 최근 몇 주 동안 하시나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졌는데요. 하시나 총리가 5일 사임하고 인도로 도피했습니다. S. 자이샹카르 인도 외무장관은 6일 인도 의회에서 하시나 전 총리가 인도에 오고 싶다는 매우 긴급한 통지를 해왔다고 보고했습니다.
네, 당시에 시위가 촉발된 이유가 하시나 정부가 추진한 이 독립유공자 자녀 공직 할당제 때문이었다고요?
맞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지난 1971년 이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했는데요. 하시나 정부는 독립전쟁에 참가했던 유공자 자녀들에게 공무원 일자리의 30%를 할당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청년층이 크게 반발했고요. 수도 다카를 비롯한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네, 경찰하고 시위대 간의 유혈 충돌까지 있었죠.
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당초 이 시위는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시작이 됐는데
네.
당국의 강경 진압에 폭력적으로 변했고요.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약 300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다쳤습니다. 하시나 전 총리는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돌리고 전국적인 인터넷 차단과 통행 금지령을 내렸는데요. 이 같은 대응이 시위대의 분노를 더욱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주요 야권 지도자가 풀려났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방글라데시 대통령실은 6일 베굼 칼레다 지아 전 총리가 가택연금에서 풀려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아 전 총리는 방글라데시 제1야당인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 BNP의 대표로 하시나 전 총리의 최대 정적입니다.
네, 이 하시나 전 총리하고 지아 전 총리가 수십 년 동안 대립해왔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지아 전 총리의 남편은 지아우르 라흐만 전 대통령인데요. 이 라흐만 전 대통령은 1975년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하시나 전 총리의 아버지인 쉐이크 무지부르 대통령 정부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잡았던 인물입니다.
네.
당시 쿠데타 과정에서 이 무지부르 대통령이 살해되면서 이 하시나 전 총리 집안과 앙숙이 됐습니다. 라흐만 전 대통령도 1981년에 암살됐는데요. 지아 전 총리는 이후 남편이 이끌던 이 BNP당의 대표가 돼서 하시나 전 총리에 맞서왔습니다.
네, 자, 현재 방글라데시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하시나 전 총리가 국외로 도피한 5일에는 시위대가 하시나 전 총리의 관절을 급습격하고 집기를 부수고 호화품을 약탈해가는 등 이 폭력적인 상황이 전개됐는데요. 6일 수도 다카 시내는 평온을 되찾는 모습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통량은 평소보다 적은 수준이고요.
네.
폭력 사태로 문을 닫았던 학교와 많은 상점도 여전히 문이 닫힌 채라고 합니다.
네, 지금 방글라데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국 정부 쪽에서는 나온 얘기가 있을까요?
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방글라데시 국민과 함께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모든 당사자에게 폭력 종식을 촉구하면서 법에 따라 모든 전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방글라데시에 대한 여행 경보를 상향 조정했고요. 모든 비필수 공무원 그리고 가족은 방글라데시를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인터넷 검색 기업이죠. 구글이 불법적인 독점 행위를 했다는 판결이 나왔다고요?
네,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수십억 달러를 들여서 불법적으로 시장을 독점 지배하며 세계 최대의 인터넷 검색 기업이 됐다고 미국 법원 판사가 5일 판결했습니다. 아미트 메흐타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며 구글은 독점 기업이고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독점 기업처럼 행동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네, 이 구글이 이 검색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네, 온라인 검색 시장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스마트폰 검색 시장은 95%로 뭐 거의 전부 점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자 이번 소송이 미 법무부의 제소로 이루어진 거라고요?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에 미국 법무부가 구글이 애플과 삼성전자 등에 연간 수십억 달러를 제공하고 이들 기업이 만드는 스마트폰에 자동적으로 구글이 검색을 수행하게 만드는 등 불법적으로 검색 시장을 지배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연방 당국이 이 거대 기술 기업의 시장 지배력에 맞서 이룬 첫 번째 큰 승리라고 로이터 통신이 평가했습니다.
네, 이번 판결로 끝나는 건 또 아니라고요?
네, 법적 다툼은 항소 법원, DC 순회 법원,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내년 길게는 내후년까지 소송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 판결에 대해서 구글 측 어떤 반응인가요?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구글은 성명에서 메흐타 판사의 판결은 구글이 최고의 검색 엔진을 제공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구글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면서 반발했습니다. 한편 판결이 나온 5일 뉴욕 증시에서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주가는 4.5% 떨어졌습니다.
네, 자, 미 법무부 어떤 반응 보였나요?
네, 메리 갈랜드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미국 국민의 역사적인 승리라며 환영했습니다. 아울러 아무리 크고 영향력이 있더라도 어떤 회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미국 국민의 승리라면서 미국인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경쟁에 개방된 인터넷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에는 주정부 아래 많은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이들 지방정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이 바로 카운트인데요.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이 카운트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I do think that the rural counties don't get their attention as much as LA or San Francisco that seems to get the bulk of the money all the time from the state.
지난 2022년 12월 캘리포니아주 샌 버나디노 카운티 감독위원회에 커트 해그먼 슈퍼바이저가 AP통신과 회견했습니다. 해그먼 슈퍼바이저는 이 회견에서 재정 분야에서 시골 카운티들에 대한 차별을 지적하고 새로운 주 설립 등의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모든 주는 가장 일반적으로 카운티로 불리는 지리적 영역을 설정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부의 전문인들 모임인 국제도시카운티관리협회는 이런 지리적 영역이 특정한 경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협회에 따르면 애초에 카운티는 주 법령과 규정을 더 잘 감독하고 시행하기 위해 주정부의 행정부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늘고 서비스 수요가 주정부 역량을 넘어 확대됨에 따라 대부분의 주는 이런 수요를 맞추기 위해 카운티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국제도시카운티관리협회는 오늘날 거의 모든 주가 주정부를 통해 명시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가지고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카운티 정부를 조직했다고 기술합니다.
Nearly 2 weeks after California's big wildfire, known as the Station Fire, began north of Los Angeles, the county is offering a $50,000 reward for information.
미국 동부의 로드 아일랜드주와 코네티컷주에는 카운티로 불리는 지리적 영역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곳에 카운티 정부 조직이 없습니다. 주정부는 높은 수준의 권한을 유지합니다. 또 카운티의 주가 채택한 수준의 서비스를 충족하고 관할 구역에서 주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도록 한다고 국제도시카운티관리협회는 설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정부는 카운티가 주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카운티가 실제로 보유하는 권한들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시행된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는 약 3천 개의 카운티 정부가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50개 주 가운데 카운티 정부가 가장 많은 곳은 텍사스주로 모두 254개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위 순위로는 로드아일랜드주와 코네티컷주의 카운티 정부가 없고 델라웨어주와 하와이주에 각각 3개가 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지방정부의 하나인 카운티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8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대.
1960년 대통령 선거를 위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케네디 후보는 강력한 후보들을 물리치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1960년 대통령 선거 운동은 아주 치열했고 박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은 네 차례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합의했고 이 토론회는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됐습니다.
텔레비전을 통해 미국인 유권자에게 비친 존 F. 케네디 후보의 모습은 차분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반면 닉슨 후보는 수척하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대통령 후보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케네디 후보에게 투표할 생각이 없었던 유권자들이 이제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케네디 후보는 연설에서 1936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말을 인용했습니다.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시대의 미국인들이 운명과 마주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존 F. 케네디 후보는 1936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말을 인용해서 1960년과 61년, 62년, 그리고 63년 이 시대에 우리도 운명과 만났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네디 후보는 미국의 수호자이자 자유의 수호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나라에 지도력을 부여해야 하고 미국을 다시 움직이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 후보는 민주당의 존 F. 케네디 후보와 의견이 달랐습니다. 닉슨 후보는 미국이 발전 없이 가만히 멈춰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멈춰서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닉슨 후보는 미국이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는 케네디 후보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닉슨 후보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국을 위한 것만은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닉슨 후보는 미국을 위한 자유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닉슨 후보는 미국은 미국만을 위한 자유를 지킬 것이 아니라 자유를 확장하고 전 세계로 자유를 확장하는 것이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리처드 닉슨 후보는 전 세계에서 자유를 실현하는 것은 지금까지 미국이 해왔던 것 이상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닉슨 후보는 자유를 전 세계로 확장한다는 것은 미국 군사력을 지금보다 더 강하게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닉슨 후보는 이어서 전 세계에서 자유를 실현한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지금보다 더 빠르게 발전할 것을 의미하고 민권 문제도 지금보다 더 큰 진전을 이루어 전 세계가 볼 수 있는 훌륭한 모범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960년 9월 대통령 후보 텔레비전 토론에서 또 다른 쟁점은 중국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중국은 중국 본토와 타이완 사이에 있는 포모사 해협, 즉 타이완 해협의 쾌모이 섬과 마츠섬을 공격했습니다. 이 토론에서는 당시 소련 지도자 니키타 후르쇼프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도 주요 논쟁거리였습니다.
196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인들은 모두 네 차례 대선 후보 토론회 지켜봤습니다. 토론회 지켜본 미국인은 대부분 첫 번째 토론은 민주당의 케네디 후보가 더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문가들은 두 번째 토론에서는 공화당의 닉슨 후보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세 번째, 네 번째 토론은 두 후보 모두 비슷한 성적을 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텔레비전 공개 토론이 끝난 뒤 대통령 후보들은 다시 전국을 돌며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 후보는 만약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동유럽 순방을 하고 당시 소련 지도자 니키타 후르쇼프와 회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존 F. 케네디 후보는 평화봉사단 창설을 제안했습니다. 평화봉사단은 미국인을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동, 유럽, 중남미 같은 개발도상국으로 파견해서 기술과 교육, 무역, 농업과 여러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960년 11월 선거 결과 유권자들은 민주당의 존 F. 케네디 후보를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선택했습니다. 케네디 후보가 승리했지만 두 후보 간의 격차는 크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미국인 유권자 약 6,900만 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케네디 후보는 불과 12만 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미합중국은 이제 35번째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으로 뽑힌 존 F. 케네디는 미국 역대 최연소 대통령이자 최초의 로마 가톨릭교회 신자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배워보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고정관념을 깨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생각한다는 표현 영어로 배워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Can you help me with this? You're really good at math, right?
That's just a stereotype. Not all Asians are math geniuses.
Oh, I'm sorry. I didn't mean it like that.
That's okay.
Anyway, did you see the new guy from Texas?
No, not yet. I wonder if he can ride a horse.
That's just a stereotype, you know. Not everyone from Texas knows how to ride a horse.
John이 저에게 수학 잘하냐고 물어서 제가 모든 아시아계 사람들이 수학 천재들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That's just a stereotype.
그건 단지 고정관념입니다.
Not all Asians are math geniuses.
모든 아시아계 사람들이 수학 천재들은 아닙니다. 고정관념을 깨세요.
Stop stereotyping. That's just a stereotype.
그건 단지 고정관념입니다.
Stereotype.
고정관념.
That's just a stereotype.
그건 단지 고정관념입니다.
It is a stereotype that all Asians are good at math.
모든 아시아계 사람들이 수학을 잘한다는 것은 고정관념입니다.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Can you help me with this? You are really good at math, right?
That's just a stereotype. Not all Asians are math geniuses.
Oh, I'm sorry. I didn't mean it like that.
That's okay.
Anyway, did you see the new guy from Texas?
No, not yet. I wonder if he can ride a horse.
That's just a stereotype, you know. Not everyone from Texas knows how to ride a horse.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You are really good at math, right?
당신 수학을 정말 잘하죠? 맞죠?
That's just a stereotype.
그건 단지 고정관념입니다.
Not all Asians are math geniuses.
모든 아시아계 사람들이 수학 천재들은 아닙니다.
I'm sorry, I didn't mean it like that.
미안합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That's okay.
괜찮습니다.
Did you see the new guy from Texas?
텍사스에서 새로운 사람 봤어요?
No, not yet.
아니요, 아직이요.
I wonder if he can ride a horse.
그가 말을 탈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I wonder.
뭐뭐가 궁금하다. 뭐뭐인지 모르겠다.
I wonder if he can ride a horse.
그가 말을 탈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I wonder if he has a horse at home.
나는 그의 집에 말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That's just a stereotype.
그건 단지 고정관념입니다.
Not everyone from Texas knows how to ride a horse.
텍사스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말을 탈 줄 아는 것은 아닙니다.
That's just a stereotype.
그건 단지 고정관념입니다.
That's just a stereotype.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elp me with this. You're really good at math, right?
That's just a stereotype. Not all Asians are math geniuses.
Oh, I'm sorry. I didn't mean it like that.
That's okay.
Anyway, did you see the new guy from Texas?
No, not yet. I wonder if he can ride a horse.
That's just a stereotype, you know? Not everyone from Texas knows how to ride a horse.
BOA 매일 영어는 BOA 매일 영어 플러스로 BOA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Everyday English BOA 매일 영어 오늘은
That's just a stereotype.
그건 단지 고정관념입니다.
Stop stereotyping.
고정관념을 깨세요. 고정관념 영어로 표현해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32개국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의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중대한 우려의 원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선언문에서 한 목소리를 낸 북대서양 조약기구 국가들은 중국에 대해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지켜야 할 특별한 책임이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으로서 러시아의 전쟁 노력에 대한 모든 물질적, 정치적 지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아스펜 안보 포럼에서 중국은 러시아의 전쟁 기계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의 주요 공급국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dual use items is kind of an abstract term. It's a good Washington term. What it means, it's the implements, it's the instruments that go into the weapons.
보좌관은 이중용도 품목은 일종의 추상적인 용어로 워싱턴에서 사용되는 용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는 그것은 우크라이나인들을 죽이고 우크라이나를 억압하는 무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것은 국가가 하는 선량한 행동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이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 러시아의 전쟁기계에 도움이 되는 이중용도 물품을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 단편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seen them respond when we go to them to say, here's a bank that's facilitating a transaction that is.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여기 이중용도 물품 거래를 돕는 은행이 있습니다. 이는 우려되는 일입니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반응하는 목표가 되는 방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큰 그림은 내 관점에서 볼 때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꽤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했다며 우리는 대화에서 그들에게 직접 그 말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중용도 물품 문제와 관련해 12개 이상의 중국 기업들을 제재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나사를 조이고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특정 기관과 개인들을 제재할 준비가 돼 있다며 그런 패턴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영국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도운 중국 기업들을 제재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말했듯이 중국은 두 가지 모두를 가질 수 없습니다. 즉 냉전 종식 이후 유럽의 안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을 부채질하면서 유럽과의 더 나은 관계를 원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